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가 오늘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단출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UN 사이의 논의를 주최합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어제 터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UN 대표단은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들에 대기 중인 곡물이 바다를 통해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선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산 곡물 반출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한 통로 확보 구상 계획을 위해 이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원하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의 계획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해상 봉쇄로 바닷길이 막힌 우크라이나가 다뉴브강을 통한 곡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스코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 부차관은 어제 지난 나흘 동안 선박 16척이 비스트레 하구를 통과했다며 이런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스코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을 늘리고 항로에서 예상되는 혼잡이 일주일 내 제거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에 따르면 다뉴브강의 술리나 수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진입하기 위해 선박 90여 척이 대기 중입니다. 비스트레 운하를 포함해 다뉴브강의 이용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뱀섬으로 불리는 지미이니 섬을 지난달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뒤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는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전에는 약 80%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됐지만 현재는 오로지 다뉴브강 내 하항, 철도, 도로 검문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로는 현재로서는 기존 항구들의 용량을 완전히 대체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지난 6월 약 250만 미터톤의 물품을 수출했지만 이는 기존에 기대했던 800만 미터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어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장관과 올가 마카예바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국 외교관들이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매우 많은 수의 청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개설 행사에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카예바 대사는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축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 2월 21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두 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러시아 외 시리아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의 러시아군 탄약고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 타격은 가해 52명의 러시아인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주 노바카오우카 마을을 타격했다며 장거리 로켓과 포격으로 러시아 침략자들의 탄약고와 병력, 장비 밀집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타격으로 적들은 병력 52명과 MSTB 야포 1대, 박격포 1대, 그리고 기갑 차량을 포함한 7대의 차량과 노바카우카에 있는 탄약고를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 타스 통신은 러시아에 의해 임명된 블라디미르 레온 TF 카우카 시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온 TF 시장은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의 민간인이 죽고 약 6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한국에서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4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최고는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내심 원치 않는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13일 서울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연설과 대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tood firm. We imposed sanctions. Historic sanc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사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하면서도 대화의 문호를 열어놓았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북한은 도발과 공허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도발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통해 끊임없이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자유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 공산당과 독재정권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한 대중 관세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완화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도 유화 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한 두 나라는 무역 관계와 공동 방어 의지,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며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I hold the view that President Yoon represents a great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세 번 만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한반도와 영내 안보 태세 등 많은 면에서 미한 관계 강화에 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화상 대담 형식으로 참여한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며 사실상 북한 비핵화에 큰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바로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며 이는 중국이 김 위원장을 통제하려는 행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nefits from Chairman Kim continuing to hold his nuclear weapons. They know that.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은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북한을 필요로 하고 김 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선택은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이 걸림돌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최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폴 럭캐머라 미한연합사령관도 이 행사에서 미한 동맹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럭캐머라 사령관은 연설에서 미한연합야전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럭헤마라 사령관은 현재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도 하고 있지만 육해공군의 야전훈련 여건도 보장돼야 한다며 공중, 해상, 지상, 사이버, 우주 등 여러 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인 만큼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야전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 한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럭헤마라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내 파트너국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며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양자관계에 집중한 미한 동맹을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런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럭헤마라 사령관은 미한일 3국의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 평화,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3국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만 된다면 같이 훈련할 계기를 활용할 것이고 굳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에서라도 아니면 인도태평양 작전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한국에서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릭 촐릿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한국 방문 이틀째인 12일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을 만났습니다. 촐릿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신범철 차관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과 같으며 우리는 계속 미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촐릿 고문은 밝혔습니다. 촐릿 고문은 트위터에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구상에 대해 깊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진행해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께 감사한다며 한국은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촐릿 고문은 또 여승배 외교부 차관 보완은 미한 동맹과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범아에 대한 한국의 협력 관계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촐릿 고문은 여 차관 보와 이날 조찬 회동을 통해 범아 문제를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 전반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촐릿 고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G20 외교장관 회의에 동행했고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촐릿 고문은 이 밖에 12일 한국에서 학계 지도자들과 만났다며 미한 관계에서 인적 교류는 중요한 부분이며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혜민 전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도 만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촐릿 고문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 핵심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과 12일 한국을 방문한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은 한국 도착 직후에는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며 양국은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촐릿 고문은 블링컨 장관에게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아세안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촐릿 고문의 방한 일정을 밝히며 그가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와 만나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과 지난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범아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4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미한 동맹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 체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며 북한이 서해안에서 서해로 2발가량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서플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부유의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이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그가 한 발언을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에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방안과 연합방위 체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 속에 북한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계속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 등 역내 지정학적 상황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전직 관리들은 진단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걸림돌인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략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 정세가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closer relationship among those three countries is because of growing US-China competition, because of the war in Ukraine.
미중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차 부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역내 주요 민주주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 협력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better bilateral relations with Japan and trilateralism gives President Yoon a stronger foundation for dealing with China.
한국의 윤석열 정부엔 좋은 한일 관계를 비롯해 3자 협력이 중국을 상대할 때 더욱 강력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3국 협력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에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대북 대중 정책에 매우 중요하며 한일 관계 개선이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와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맨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들어선 이후 3국 협력은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미한일 3국 정상이 약 4년 9개월 만에 회동하며 3국 공조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3국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줌 왈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등 안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로 대응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마음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There is a growing
wariness about China.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행은 일반적으로 미국은 영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런 동맹관계에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동맹 간 협력이 미국 중심으로 동맹과 협력하는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즉 양자 동맹 체제를 벗어나 동맹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런 방식의 협력이 효율적이고 영내 안보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도움이 된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영내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인 만큼 이들이 더욱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고 손튼 전 차관보도행은 설명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를 여전히 도전 과제로 제시하며 미국의 역할과 함께 한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억지력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가가 공격을 부추길 수 있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잠재적인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보여줌으로써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자는 3국 관계는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도전과제와 관련해 3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주요 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국내 정치와 법적 문제가 신중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주는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3자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생겼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탐색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real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이 기회를 활용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3국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조용하게 독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발 위협 완화를 위해 미사일 방어망 협력, 3자 정보교환 협력 강화와 함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3국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3국 협력 전망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와 이 문제가 국내 정치에 이용되면서 한일 관계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내 위협들에 대한 각국의 다른 우선순위와 관점도 있다면서 한국의 최대 안보 우선순위는 북한 문제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미국이 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동력이 되긴 어렵지만 잦은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소통, 협력의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부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와 미사일 방어망 협력,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 등을 3자 협력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Yeah,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rilateral coordination on North Korea.
특히 대북 공조와 관련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발족한 미한일 3자 대북 정책 조정 감독 회의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한 3국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부소장은 북한, 러시아, 중국 위협 등 외부 환경이 매우 압도적이라면서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핵폐기물 처리장 인근에서 새 굴착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의 핵 전문가는 방사능 누출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의 지속적인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2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00호 건물에서 새 굴착 움직임을 보인 것은 저장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핵폐기물 누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 may be trying to dig back in to deal with leaks. They may just be trying to renovate it. They may be looking for.
올브라이트 소장은 500호 건물에서 새 굴착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근 분석 결과와 관련해
북한이 핵 폐기물 누출에 대처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개조하려 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접근 지점을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핵 폐기물 저장 탱크가 전형적인 금속 재질로 지하수 등에 의해 부식될 우려가 있다면서 새로운 저장 탱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00호 건물은 북한이 절대 출입을 허용한 적이 없는 오래된 핵 폐기물 보관소라고 지적했습니다.
Building 500 is an old nuclear waste storage building that North Korea has never admitted to.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핵 폐기물을 500호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건물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500호 건물의 핵무기 개발의 핵심 과정인 플루토늄 분리 실험에서 나온 재처리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플루토늄 개발을 숨기기 위해 재처리 시설과 500호 건물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해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많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등 핵 선진국에서도 종종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종종 실수를 했다며 핵 선진국들이 초창기에 보였던 실수를 북한은 훨씬 더 제한적인 규모 아래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00호 건물에서의 굴착 움직임은 북한이 여전히 영변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can suggest operational status. There's thermal imagery that floats around among governments.
민간 위성사진과 각국 정보기관들이 확보한 고화질 열화상 이미지를 통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정황을 비롯한 영변 핵시설 내 여러 움직임들이 영변 핵시설의 운영 정황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세 건물 세 채 가운데 두 채가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는 CSIS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짓는 건물 대부분이 경수로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 역시 분명한 핵시설 가동 징후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11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부속 건물 주변에서 새 굴착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영변 핵시설의 폐기물 처리 저장 시설로 알려진 500호 건물 정면으로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CSIS는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의 서쪽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구역을 나누는 문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굴착 활동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폐기물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방사화학 실험실에 새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는 이번 굴착 활동이 전략적 기만 전술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500호 건물 주변에 참호 혹은 도랑을 팠다가 메우는 등의 활동이 포착된 적이 있으며 이후 이 건물에서 주요 활동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SIS는 또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로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 주변에서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7월 말부터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짓고 있는 건물 3채 중 2채가 외형상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의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위치를 고려할 때 경수로 운영 지원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외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12일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상황, 북한이 관련된 납치, 핵과 미사일, 미얀마 상황, 유엔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체제 강화에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지난 4월 발표된 공동 성명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 군 간의 훈련 같은 협력을 더 증대하고 촉진할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양국 외교수장은 남중국해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전략 파트너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을 추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의원이 최근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암살된 건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가치에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를 잃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사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전신인 민주적 다이아몬드 동맹의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까지 뻗어있는 해양공동체를 보호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 걸쳐 양국 간 외교,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아베 전 총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와 이들 일본인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은 아베 전 총리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그의 업적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해거티 의원과 카딘 의원은 지난 4월 일본 방문 중 아베 전 총리와 만나 미일 동맹 강화 방안과 양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강제 북송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현 제1야당은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자들인 데다 망명 의사가 명확치 않아 추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망명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망명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국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따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망명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일단 한국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한국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사건 당시 집권당이었고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2019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망명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망명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월남한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기를 바랐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들이 처음 한국군을 접했을 때 군의 투항 요구에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가 이들의 범죄 행위를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선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고 한국군의 정보 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지 않고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선박에 남은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며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자칫 대한민국 국민으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공개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용하며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스미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한 화상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탈북 어민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렉 스칼루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honestly, this is on par with what China has done in years.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를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 제12조 사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2명이 서울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사진 속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 행동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 두 명의 북한 어민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침해라며 이런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다룰 만큼 미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tried to cover up the evil action that they took by making the fishermen sound like.
숄티 대표는 탈북 어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으며 당시 한국 여당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돌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2년 서울 평양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도전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일환으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완전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What was the result? There was no result. Toward the end of the Moon administration, North Korea continued with its missile launches. Basically,
문재인 정부로서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선택 방안이나 해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기리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것은 강력한 미한 동맹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 의원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결의안건을 최근 세치기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킴, 미셸 스틸 의원 등 25명의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안건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베트남전에 미군과 함께 참전한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참전 용사들은 공훈을 세우며 명예롭게 복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전에서 미한 군사협력은 민주적 원칙에 대한 공동의 헌신 아래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전에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용사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이 중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전쟁 중 영웅적 희생과 용기를 보여 무공 표창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미군과 자유라는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미국의 동맹국 파병 장병 가운데 최대 규모인 32만 5,517명을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약 3,000명입니다. 결의안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베트남전에서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마크 타카노 민주당 하원 의원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도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건을 국방수권법원에 대한 수정안으로 새치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교가 서유럽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동유럽의 한 대학도 김일성 대학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학교는 김일성 대학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유엔의 상황을 해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유럽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학교는 12일 VOA에 자신들은 북한 김일성 대학교와 아무런 결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대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매 대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은 북한 김일성 대학과 어떤 협력이나 접촉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심지어 김일성 대의 주장 때문에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같은 문의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당시 총장이 직접 대북제재위원회에 편지를 써서 해명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자로 작성된 이 편지에서 베오그라드대 총장은 김일성대와 일절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유엔 측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장으로서 북한 김일성대와 어떠한 협력 및 학술 교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이나 교수 간의 인적 교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오그라드대가 이처럼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과학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혹은 훈련을 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일성 대가 태양광 전지에 관해 공동 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 제국대 역시 현재 김일성 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파트너십과 협력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영국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하고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일성대가 협력 관계를 주장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 서구권 대학은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산권이었던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코멘스키 종합대에 이어 이번에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까지 김일성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 등 일부 대학들은 김일성대에 직접 연락해 웹사이트에서 학교 이름을 지워달라고 몇 년째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 30여 대가 주차구역을 벗어나 공장 건물과 개성 시내를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BOA가 공개가 제한된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동쪽 지대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를 살펴본 결과 약 30대의 버스가 기존 주차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주차구역 약 13개가 있으며 각 구역당 20대의 버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촬영된 최신 위성사진을 보면 서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위치한 주차구역에서 각각 버스 5대씩 사라지고 다섯 번째 구역에서 4대가 기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또 일곱 번째 주차구역의 경우 9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사라져 기름때로 얼룩진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주차구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기존 주차구역을 떠난 버스는 약 30대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후 차고지 중심부 건물 주변 길가에 정차된 일부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차구역에 있는 버스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구역에 있던 버스는 5년 넘게 같은 자리에 남아있었는데 최근 이중 30대가 기존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다만 비어있던 주차구역에 10대의 버스가 새롭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개성공단 차고지를 벗어난 버스는 약 20대로 추산됐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후 이 중 약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260여 대의 버스가 차고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30대의 버스가 기존 주차구역을 벗어나고 이 중 20대가 차고지를 떠나면서 남아있는 버스는 240대로 줄었습니다. 차고지를 벗어난 버스는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등지를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근 BOA가 한국 버스 9대가 지속적으로 정차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성공단 내 한 공장 건물 앞에서는 이번에도 7에서 8대의 버스가 포착됐습니다. 가죽과 가방, 신발 지구에 위치한 이 공장 건물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모습이 관측돼 북한이 버스를 이용해 근로자를 실어나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에는 25명에서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9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450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서쪽, 즉 개성으로 향하는 출입구 바깥 지대에도 한국 에어로시티와 동일한 지붕 모양을 한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통일부는 1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 가동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 근로자가 남측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에 동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근로자가 남측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는 BOA의 앞선 보도와 일치합니다. 이 밖에도 공장 최소 두 곳에서 트럭과 승용차로 보이는 차량이 그리고 또 다른 공장 앞 지대에서는 하얀색 물체 더미가 놓인 모습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립니다. 월드컵의 역사는 1928년 당시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었던 쥘 리메가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시작된 대회입니다.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축구가 미국에서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축구를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하고 미식 축구를 시범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쥘 리메 FIFA 회장이 유럽 각국 축구협회를 찾아다니며 참가를 설득해 총 13개 나라가 출전해 첫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현재 월드컵은 올림픽과 달리 축구 하나만을 다루는 단일 종목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에게 인기를 얻는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했지만 1930년 첫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만 해도 축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 팀들에게는 우루과이가 대서양을 횡단해야 하는 먼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지출과 오랜 여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쥘 리메 회장의 설득 끝에 벨기에, 프랑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대회에 참가해 유럽에서 4개 나라, 북중미에서 2개 나라, 남미에서 7개 나라가 참가해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됩니다. 1954년 7월 13일 멕시코를 대표하는 천재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가 사망합니다. 조부모는 헝가리 출신으로 결혼 후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칼로의 아버지는 멕시코로 이민 온 작가였으며 어머니는 멕시코 미초아칸 원주민 혈통이었습니다. 칼로의 작품 나의 조부모, 부모, 그리고 나라는 금속판 유체에도 프리다의 여러 혈통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큰 장애 속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남긴 화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6살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고 18살에 교통사고로 척추, 자궁,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칼로는 사고 이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21살에 역시 유명한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신체적 고통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과 여러 번의 유산 등을 겪으면서도 55점의 자화상을 포함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944년 제작한 부러진 척추로 척추에 철근이 박히고 온몸에 못이 꽂힌 채 눈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삶의 의지를 작품 활동으로 표현했으며 1954년 7월 13일 47살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공식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발표됐으나 죽기 하루 전 남긴 일기장에는 세상을 나가는 길이 행복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말을 남겼고 칼로 전기작가 헤이든 헤레라는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